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을 둘러싼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이나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되돌려졌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해결하여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월 7일은 납치 피해자인 마츠모토 교코 씨의 생일입니다. 1977년 10월에 납치되고 난 뒤 30번째 맞는 생일인 거죠. 이제 9월이 시작됐네요. 일본에서는 9월이라 하면 가을 축제나 운동회, 소풍 등 가을을 대표하는 각종 행사들을 흔히 떠올리게 되는데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조금씩 가을을 느끼게 하는 행사도 하나둘씩 시작되고 있어요. 이번 주 일본의 소식 순서에서는 그 중에 하나인 한해의 등산 기간이 끝남을 알리는 행사인 야마지마이가 열려 벌써부터 가을맞이를 시작한 후지산에 대해 소개할게요. 그리고 금주의 한국 순서에서는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씨의 어머님이 신청해주신 감귤꽃 피는 언덕, 이라는 일본 동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30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우선 일본과 세계 일주일의 소식을 간추려 소개하는 간추린 뉴스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9월 3일 현재의 뉴스를 소개합니다. 8월 27일 아베 총리는 대폭적인 내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에 요사노 가오루 씨를 기용하고 외무 대신에 마츠무라 노부타카 씨를 기용하는 등 강요 경험이 풍부한 중진 인사들과 각 파벌 회장급을 요직에 포진시킴으로써 정책 실행력에 역점을 두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나카야마 교코 총리 보좌관은 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북조선의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여 양국 간의 불행했던 과거 청산을 위해 일조 국교 정상화 실현을 위한 평양선언에 근거하여 협상을 진행시킬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6자 회담의 일환으로 조미 국교 정상화 실무회담이 9월 1일, 2일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각 언론에 따르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실무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조선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올해 안에 실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자 회담의 일환으로 1조 국교 정상화 실무회담이 9월 5일, 6일 이틀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립니다. 8월 28일 UN 인도지원 조정관 사무소는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북조선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총액 1,4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호소하는 긴급 구조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납치 문제와 북조선과 관련된 뉴스를 전문가분의 설명을 통해서 전하는 뉴스 해설 순서입니다. 9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열리게 될 1조 국교 정상화 실무회담에서는 그야말로 납치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북조선이 왜 일본인을 납치해 간 것일까에 대해서 북조선 연구 일본 제1인자이신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를 모시고 직접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2002년 9월 17일에 고즈미센서 우리가 初めて 北朝鮮を 訪れた 際 北朝鮮の 김정일 国防委員長はですね 首脳会談の席で なぜ北朝鮮が 日本人を拉致し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 説明をいたしました。
2002년 9월 17일에 고이즈미 전 총리가 처음으로 북조선을 방문했을 때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 석상에서 북조선이 일본인을 납치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이즈미 전 총리에게 일본인을 납치해간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서 북조선의 특수기관, 즉 말하자면 공작기관에서 공작원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줄 교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납치한 일본인의 신분을 이용해서 일본인으로 위장시켜 대남 공작 요원을 한국에 침투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전반 사이에 납치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당시의 남북관계는 남북 간의 세력차가 그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대등하게 경쟁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조선은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공작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공작원을 파견하는 건 물론이었으며 의도적으로 파괴 공작까지 일삼았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남 공작을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일본인을 납치해 일본인으로 위장시켜 한국의 공작 요원을 침투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충분히 상상이 가는 일입니다. 실제로 납치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전반에 이르는 한국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북조선의 스파이 혹은 공작원들이 쉽게 공작활동을 일삼거나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처럼 민주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옆에서 모르는 외국인들이 말싸움을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사람을 이용해 일본인으로 위장한 공작활동을 펼치기가 쉬울 것이라 당시 북조선은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북조선이 일본인을 납치해간 이유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조선 측의 견해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북조선 외무성은 올해 4월 19일에 비망록을 발표해 북조선 납치 의혹 사건에 대한 자세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북조선 측은 납치 사건이 일어난 이유 그리고 납치한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청산을 하지 않은 채 북조선에 대한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조선 국내에서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 납치는 그런 와중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다. 일본 측이 북조선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이 고이즈미 전 총리에게 명확하게 북조선이 대남 공작을 위해 일본인을 강제로 납치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지금 자신들의 설명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각지의 화제를 소개하는 일본의 소식 순서입니다. 일본 각지엔 아직까지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8월 27일에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의 등산 기간이 끝났다고 하네요. 후지산은 도쿄 남서쪽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고 그 높이는 3776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조선의 백두산과 마찬가지로 홀로 우뚝 서 있는 산봉우리죠. 전형적인 원추형 활화산으로 넓은 들판이 펼쳐진 후지산은 겨울이 되면 산 중턱까지 눈으로 뒤덮여 한층 더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무려 400년 전에 조선 사람들이 이 후지산을 구형했는데요. 그건 조선이 500명에 이르는 조선 통신사를 보냈을 때 일이었죠.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마치 새하얀 연꽃이 절반쯤 피어있는 것 같이 아름다운 산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아한 자태로 저 높디 높은 구름 끝에 닿아있다 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수많은 등산객들로 붐비는 후지산도 등산기간이 끝나면 그야말로 고요 속에 휩싸이게 되죠. 산기슭에는 참억새 이삭이 흔들리면서 가을이 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식 순서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번 주부터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어떠한 접촉들이 시도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2002년 9월과 2004년 5월 두 번에 걸쳐서 열린 1조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평양을 방문하여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조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은 납치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한 것입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북조선 측은 납치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에 대해 5명은 생존, 8명은 사망, 1명은 북조선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조사해 줄 것, 그리고 생존자들의 귀국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관계자를 처벌했음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상봉과 귀국에 대해서도 편의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정상회담 한 달 뒤인 2002년 10월에는 살아있다고 하던 납치 피해자 5명이 일본에 귀국했습니다. 1조 간의 약속에 따르면 이 귀국은 일시적인 것이고 북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 납치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납치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일본에 남아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에게는 북조선에 남아있는 가족의 안전 확보와 귀국 일정을 하루빨리 확정지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직후 10월 말에 열린 제12회 1조 관계 정상화 협상에서도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이 사망 혹은 국경을 넘어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피해자들에 관해 150항목에 이르는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북조선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귀국한 5명의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귀국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북조선 측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그 후 2004년 제2차 1조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귀국 피해자 가족의 귀국을 둘러싸고 쌍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습니다. 2004년 5월 22일 고이즈미 총리가 제차 북조선을 방문해 제2차 1조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회담에서는 납치 문제를 비롯한 두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북조선 측은 지무라 야스시 씨, 후키에 씨 가족, 하스이케 가오루 씨, 유키코 씨 가족 등 5명을 같은 날 일본으로 귀국시키는 데 동의했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 가족 3명에 대해서는 귀국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인도네시아에서의 가족 상봉을 통해 일본으로의 귀국이 성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정상회담에서 생사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납치 피해자들에 대해서 북조선 측이 즉각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재개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으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도 12명의 납치 피해자들의 생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조선과의 관계 정상화는 없다는 방침 하에 북조선에 대해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귀국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북조선 납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요코타 메구미 씨 가족의 목소리를 전해드릴게요. 요코타 메구미 씨는 1977년 11월 15일 당시 13살의 나이로 니이가타시에서 하굣길에 납치당했습니다. 메구미 씨의 아버지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 계시는 시게루 씨와 어머니 사키 씨의 목소리입니다.
中学になって部活に何を選ぶかっていう時にバドミントンをやるって言った時はちょっと驚きました。お父さんやお母さんは2人ともスポーツ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やらないんでね、めぐみも絵を描いたりコーラス部になんか入ったりするのかと思ったら意外とバドミントンってなんて選んでしまったんで大丈夫かなと思ったらやっぱり何か隠れた才能があったっていうか新人戦の時に新潟市の強化選手に選ばれたりしたんで本当に驚きました。あの時新潟の
めぐみが中学校へ들어가서클활동을선택할때배드민턴을하겠다고해서아빠는조금놀랐단다。아빠와엄마는운동이라고는거의해본적이없어서메구미도미술반이나합창반같은데에들어가지않을까생각했었기때문이야。그런데뜻밖의배드민턴을하겠다니제대로할수있을까내심걱정했었어。하지만숨겨진재능이있었던모양인지메구미가니이가타시대표선수에도뽑혀서좀놀랐었지。메구미가중학생이던때에는니이가타시가배드민턴에서전국최고수준이었기때문에메구미가그중한사람에들어갔다고생각하니이아빠는얼마나자랑스러웠는지몰라。배드민턴은메구미가어릴적부터배웠던발레와는근육사용방법이전혀다르기때문에메구미가발레를그만두고배드민턴에전념하기로어렵게결심했는데그걸오래못하게됐으니참으로안타깝기거지없구나。메구미의배드민턴라켓을김혜경양이들고나오는것을보고깜짝놀랐어。조사해보고난뒤에야그게바로메구미가중학교때판매되던것임을알았으며그라켓에는메구미의이름까지쓰여져있었기때문에진짜라는것을확신할수있었지。이런게발견됐다는데정말놀라지않을수가없었단다。메구미의남동생타쿠야도 중학교 때부터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 이 또한 메구미의 영향이 컸던 게 아닐까 생각해.
메구미짱, 이마 오토산가 하나시타미타이니 호타시타치니와 헌토니 메구미짱 노모이데와 모노스고쿠 이빠이데 13년간 노아이다 시카 이나카타 케레도모 헌토니 탁산 노모이데오 카카에콘데 이마모 크라시테마스. 바레이오 하지메타 토키모 恵は歌が好きだったから大きな声でいつも歌ってたからやっぱり歌とそして体を動かす踊りが一つになってるバレエをあなたが選んだことは良かったなと思っていました。そして講演会があって本当にプロのような
恵み지금아빠가말씀하셨듯이恵み와는비록13년동안밖에같이있지못했지만우리들에게는메구미에대한추억이가득해서그수많은추억들을떠올리면서살고있단다메구미는노래부르는것을좋아해서항상큰소리로노래를부르곤했지그래서메구미가음악에맞춰춤추는발레를시작한것이참잘한일이라생각했었어발레공연때에는프로선수인프리마돈나들이많이와서초등학생중학생과함께발레를보여주곤했었잖아발레무대를무려1년이라는시간을들여완성시키기위해서메구미가그혹독한연습을잘견뎌내는모습을보면서지금은고생이지만훗날에는틀림없이소중한경험이될거라생각했었어그토록꿈많았던소녀메구미와이토록가슴아프게헤어져있을줄이야정말로꿈에도상상하지못했어그래서아빠엄마모두한탄하며슬퍼할수밖에없었지메구미는혼자서괴로운일슬픈일이있더라도많은추억들을가슴에품고서자라왔겠지어떤상황에처하더라도열심히살면서일본으로돌아올날만손꼽아기다렸을거야우리가족은그날이반드시올거라믿어자식이라치당한가족은눈에넣어도아프지않는소중한자식을되찾기위해서아빠엄마형제들이모두열심히노력하고있으니절대로괴로워해서는안돼괴롭더라도열심히씩씩하게살아야해그것이우리모두의소망이야이상가족의목소리를전해드렸습니다저희방송일본의바람은일본정부제공으로북조선에의해납치되어여전히북조선에갇혀있는일본인납치피해자분들께육성을담아전하는방송입니다납치문제해결은일본정부의최우선과제입니다일본정부는북조선에의해납치된피해자분들의안전에각별한관심을갖고있습니다납치피해자에관한정보를갖고계신분들은어떤정보든좋으니저희쪽으로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전자우편은 info@rachi.go.jp 팩스는일본국가번호81에이어서도쿄 3592국에2300번 81-3-3592-2300번 우편은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납치문제대책본부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납치문제대책본부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혹은각국일본대사관이나총영사관으로보내주셔도됩니다일본정부는납치문제를꼭해결할것입니다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바랍니다이제헤어질시간이다된것같네요저희방송일본의바람은매일이시간에매주새로운내용으로보내드리고있습니다일본어방송인후루사토노카제고향의바람은 매일 새벽 1시부터 30분 동안 단파 9780kHz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